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간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오셨죠? 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 있어서 이거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예. 저는 사실 우리 수성노예 여기 경리 안에 한 20년 정도 저는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드림교회, 우리 교회 본당에는 노예 때나 또 우리 주일학교 행사로 들어와서 예배를 또 드리거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가고 그랬는데 오늘 그 예배당에 와서 이게 정식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또 허락해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도 이렇게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저 사람을 좀 세워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우리 디모데 청년부, 네, 우리 젊은 우리 교회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주시한 거니까 이렇게 좀 더 깨워서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 좀 좋겠고 아이컨택 하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은 잘 크고 있습니까? 지금 다 와 있으면 안 어디 있어요? 아, 집에 보냈어요? 집 본다고요? 유치부실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되게 좀 오늘 뭐 이대로 은혜가 충만하시겠네. 네, 우리 애들과 떨어지면 바로 은혜를 바로 입잖아요. 예. 제가 예배를 길게 끌수록 좋은 거네. 그래, 알겠습니다. 코로나 중인데요. 우리 이제 정부 방침을 보니까 이제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느가라이라 이런 느낌인 거 다 느끼시죠? 정부가 돼가지고 나라가 돼가지고 대놓고 이제 한 번씩은 다 걸려야 됩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고 느낌상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제 막 어쩔 수 없다. 이제 뭐 한 번은 다 겪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교회도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딱 정신을 잡고 그리고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느슨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삐를 좀 이렇게 쬐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이제 이번 주 3월 1일부터 달라지면 뭐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교회는 어떻든지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알아서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그런 비상한 결단과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참 초라한 이런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교회마다 못 드리게 되어가지고 그 바람에 힘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가 제일 힘드셨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예배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때는 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 시대가 어둡고 안 좋고 경기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명절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설 때 뭐 추석 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못 오게 되면은 사실 부모님 마음이 제일 아픈 것처럼 이 시국에 제일 힘든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가슴에 생기를 내시면서까지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 질병의 시국, 한 2년 넘어가는 시국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 예수 믿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고도 이 시대 자체가. 그래서 그 속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잘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도 이런 시기에 좀 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까지는 수동적으로 교회만 오면은 절로 그냥 준비된 은혜가 임하고 또 목사님들이 어련 알아서 밥을 잘 지어서 또 주시고 그렇죠. 그 제도와 조직 속에 몸담고 있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뿜어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집에서 교회 나오려면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되죠. 자연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자연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이제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결단으로 나와야 돼. 예. 네. 찬양을 하려고 몸을 쳐야 되고 마스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리 내려고 딱 작정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눈만 끄덕끄덕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단 사람들만 이 찬양하는 거 되고 우리는 이래 보다가 이렇게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림길에 와서 보니까 저 뒤에 있었는데요. 찬양 소리가 앞에도 울리지만 뒤쪽에도 이렇게 마스크 사이로 내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찬양 소리가 여기서 쫙쫙쫙 이렇게 공명을 울리면서 막 들어오더라고. 난 그게 은혜 받았어요, 오늘. 너무너무. 예, 진짜구나. 이런 시국이지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금 흉내 내는 게 아니구나. 이 진짜 하는구나. 이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난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살아있네요. 이제 인사합시다. 살아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제가 한 20년 정도의 경례 있었지만, 제가 오늘 메신저로 썼는데,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실,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와 그 회중들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 속에서 말씀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가 누군 줄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2011년도에 이제 제가 여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처음 한 거죠, 저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지원금도 하나 없이 그냥 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의기투합했던 이제 예수 믿는 그 당시 이제 부부 세상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했던 이제 그 제가 직접 전도했던 그 이제 판금 예수 믿는 사람들 요런 이제 일단의 무리들하고 같이 이제 아파트 연회장에서 주일날 온전히 빌리면은 대여하면은 11만원 주고 이제 대여. 여기 범원 애거리 그 저기 저 부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연회장. 그 연회장을 그렇게 대여했어요. 대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 부부를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 여기 저 식구 우리 가족 집안 잔치라고 말하고 그걸 오픈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그 집은 매주마다 집안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한 3개월 수요예배는 4만 원 주면 됩니다. 그리고 덕분에 미안한 말이지만 새벽 예배는 지가라 사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 저는 이제 출근할 데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 적응하지. 적응할 데가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현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현장으로 왔다. 현장은 어디냐 하면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들.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선나껍질이 되는 성도들 앉혀놓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년 한해 원년인데 우리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제자훈련 받아라. 그리고 전도는 내가 전도할 때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딱 보고 배워라 현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그러나 다, 여러분들 인맥을 다 틀어라. 인맥을 나는 인맥 틀어봐야 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인맥 틀어라. 뭐 천지 뭐 보니까 세속적인데 뭐 세상적인 친구 많을 것 같으니까 틀어봐. 그래가지고 뭐 자기 뭐 예수 안 믿는 친정 뭐 또 동창 뭐 직장 동료 뭐 언니 오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제가 들어간 겁니다. 사람을 소개하면 제가 치고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시키고 또 교회로 끌어당기고 양육을 해서 일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전도는 되지만 사실 뭐가 안 돼요. 우리 우리 대구 지역에 정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정착을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시켰고 또 그들이 또 마음을 열고 또 교회 거품도 없는 교회인데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로 힘쓰고 불편하고 정말 얼마나 열악한데도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전 몇 군데를 옮기면서 수성구 알파시티에 종교부지가 났는데 그 종교부지에 저희가 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달라들어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공지지가가 이렇게 나오면은 입찰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막 알파시티가 세다 합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목사님 확보하려면은 많은 돈을 걸어야 된다고 이런 소리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난 속으로 좀 센 금액을 걸어야 되니까 제일 센 게 걸려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제일 싼 게 걸렸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나 우리가 입찰하는 금액이나 똑같은 거의 뭐 그 똑같은 금액인데 아 이거는 뭐 그냥 허벗다 이런 각으로 넣었는데 우리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입찰을 넣은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훌떨결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 은혜 속에 자리를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은 이제 입당 이후에 드리고 있는데요. 입당을 9월달에 했는데 2개월 후에 세상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제 모이기 어려워졌으니까 헌금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아유 저 김목사 까불다가 이제 벨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쩌니 막 간절해지더라고. 코로나가 나를 막 시급하게 만들더라고. 막 코로나 귀로나 입으로나 막 막 기도 간절하게 하고. 그랬더니 그 다달이 갚아야 될 수천만 원의 그 이자만 수천만 원인데 그걸 우리가 한 번도 구멍 안 내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가 2년 동안 그걸 다 커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초신자 출신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80% 그렇게 됩니다. 다 초신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입니다. 대구 전도됩니다. 내가 개척할 때 안 된다고 귀에 딱지 한 도로 들었다. 예, 김목사 대구는 전도가 안 된다고 개척하면 베린다고 그래가 안 된다고 마르고 딸도록 들었어. 근데 그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막 야성을 막 키우는 거예요. 내 해병대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전천후 해병,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든지 귀신 들리든지. 막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약이 딱 오르더라고. 우리가 또 막, 예? 나는 또 도움 구할 데도 없고 이런데, 인맥도 없고 한데, 안 되면 뭐냐, 이거. 그러니까 이건 돼야만 된다. 그래서 그냥 고집을 좀 부려봤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요 한 가지 개척했던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팔도를 좀 돌면서 이런 은혜의 간증들도 좀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중국에서도 한번 와서 해달라 하고 대만에서도 와서 해달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일본에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리가또. 저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걸 유념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메신저를 알아야 되니까. 네. 목사님하고 대화했어요. 제가 여기 지금 20년에 처음 왔는데 드림교회 강단에 섰는데 또 언제 우리가 부르겠노? 그러니까 오늘 얘기 많이 하려고. 저는 저 술꾼집에 태어났잖아요. 의성김가입니다. 사비공파 31대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29대손 김태희 씨. 우리 아버지 30대손 김재동 씨. 완전 술꾼이래. 완전 집이 완전 막 술로 다 망했어요. 우리 삼촌 둘이는 코가 없어. 하도 주먹질해가지고. 청년 때부터 코가 없어. 늘 보석금 주고 할머니가 돈 주고 데려오고. 그럼 할아버지가 찍인다고 고갱이 들고 마당에 서 있고. 그리고 고갱이 휘둘러서 피하면 살고 맞으면 죽는 거예요. 위험용이 아닙니다. 사상용으로. 진짜 찍이려고 아버지가. 완전히 뭐 혼집이 다 술이야. 예. 또 대가족이라 다 같이 살았는데 남자 4명이 술 마시면 끝나는 겁니다. 삼촌 두 분, 아버지, 할아버지. 남자 4명이 술 마시면 반드시 경찰차가 와야 돼. 피 터지고 난리가 난다. 여자들은 다 도망가고 동네 한 앞집, 옆집 한 4집 정도도 피신합니다. 경찰에 와고 끝나. 이게 우리한테는 생활입니다. 생활. 예, 제가 저기 신암동, 동구청 뒤쪽에 새마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물론 술꾼, 완전 술꾼 끝내줍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뭐 어떻게 불려줬냐면 양아치 이렇게 불려줬습니다. 저도 그 멤버 소속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아치지? 네, 양 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입도 얼마나 험하고 늘 뭐 용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내에서 놀러오는 아이들 금호강에서 수영하잖아요. 우리 대구에 워터파크 1호가 됩니까? 동촌 유원지. 그 수영하러 오면 이제 가가지고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수발이 치고 삥 뜯고 이래가지고 이래 흘러가지고 미끼마우스 시계 막 뺏고 말이야. 나이키 신발 벗어봐라 하고 출락했는데 바도를 안 오더라고요. 자체 조달하고 말도 험하고 입도 험하고 분위기도 험하고 뭘 봤겠어요? 크면서. 예? 뭘 본 게 있겠어요? 엄마 아버지 늘 뭐 싸우고 뭐 숙모들 나 집 나가고 술 먹고 난리가 나고 우리 집에는 술 먹고 자살한 사람도 3명이나 돼요. 술 먹고 죽고 푸닥거리하고 귀신 불러서 무당하고 난리가 나고 완전히 뭐 이런 중에 제가 초고등학교 우리 축구 좋아하는 학교잖아요. 그 학교 제가 있다가 전도되어서 갔는데 전도되어서 갈 때 친구가 저를 전도한 방법이 뭐냐면 축구하러 가자 이래서 축구하러 간 교회가 여기 저 동부교회 제가 전도돼서 처음 간 교회가 제 모교회가 동부교회입니다. 그 동부교회 전도가 되어서 가서 이제 축구하고 알고 보니까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 축구 잘하고 또 깃밥 얻어먹고 그때가 4월 5일 옛날에는 4월 5일 휴목일 노는 날이었죠. 4월 9일 89년도 4월 5일 찍어 보이소 수요일입니다. 4월 9일이 주일인데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맥주로 가줄게. 교회가 잘 놀아주고 내 귓밥 얻어먹으니까 우리 의리 아닙니까? 우리 양아치 세계 조직에 의리가 있거든요. 먹으면 가준다. 이래가 내가 가준다 했어요. 친구가 당황하더라고요. 날굴뚱이 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에서 보니까 친구가 없어. 지가 친구가 없어. 지가 왕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갔죠. 그래서 가가지고 한 3주 같이 다니다가 이 친구는 이사 갔어요. 타지방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 안 돼. 저는 축구라 이런 말 했다가 제가 목사가 돼버리죠. 에이, 할렐루야. 이게 누구 상급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급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또 어렵게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저희 엄마 아버지 또 돌아가신 천국 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또 저희 딸이 셋입니다. 딸을 셋 낳고 그래서 우리 집이 명실상부 어때요? 4대가 예수 믿는 집이 됐어요. 중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그거 뭐 좀 용서가 들어있어요? 제 입장에서 대단하나? 당연한 거 아이가? 아, 제 말입니다. 용서하시소.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하는 말입니다. 내 옛날에 하도 부위가 나가지고. 내 친구는 뭐, 4대째 예수 믿는 집이라 하도 부러워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지가 예수 믿는 거, 그거 뭐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대 다른 게 이상하지. 진짜 대단한 건 뭡니까?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아래로 위로 다 전도해서 4대 예수 믿는 가문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제 신앙을 두 음절로 고백하니까 뭐 제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돌파였어요. 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냐 하니까 돌파였어요. 예수 믿고 아버지의 거센 반대, 모욕들, 또 손찌검, 욕설들 뭐 엄청나죠. 그게 우리 집은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집입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술 먹고 띵동 띵동 두 번 해서 문 안 열어주면은 발로 문을 다 부숴버리는 집입니다. 자, 우리가 부수도록 차는 거하고 부수는 거는 다릅니다. 부셔질 정도로 차는 거하고 진짜로 차서 부수는 건 달라. 부사지도록 차는 게 아니고 그냥 부수는 게 목적이라서 계속 차서 부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거실문이 한겨울인데 거실문이 없어. 다 부사갖고 그냥 비닐을 뒤집어 비닐을 붙여가지고 앞장을 박아놨어. 바람이 보니까 이게 우풍이 보니까 이 비닐이 퍽퍽퍽 이렇게 앞장 한 세 개 띄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 기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우리 아버지 작품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런 아버지랑 산 겁니다. 평생을. 아이고 대현아, 엄마는 이리 산다. 엄마 팔자다. 이게 평생 너가 아버지 내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게 엄마 팔자다. 너는 그러지 말이. 그런데 너희 집 피가 이렇다. 난 니들 못 먹겠다. 이게 늘 우리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의성기관 사비공파 31대손 니 피도?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라. 술 마시고 꼬장 버리고 다 부사부는 집이라. 그래서 여자들이 하도 힘들어해서 나는 장가 안 가야지. 나는 결혼 안 해야지. 그리고 이 저주받은 가문 내 때에서 끝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많았는데 각종의 제가 예수 믿어서 나는 어른 되면 우리 아빠한테 복수하려 했는데 복수혈전. 근데 아유 주님 내 맘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녹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고 가정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제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집에 제일 큰 집에도 복음이 제가 전해서 전해져가지고 거기도 다 예수 믿고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 집안 전체의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돌파였습니다. 돌파.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도 저희 교회의 모토가 뭐 딱 이렇게 이런 단어로 말하진 않지만 목회 정신 자체가 우리는 돌파입니다. 코로나요? 코로나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 돌파 간염. 간염도 바이러스도 돌파하는데 아니, 사람은 우리가 이걸 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는 말 아시죠? 동행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시고 이제 독감 이제 물론 약해졌죠. 몸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왜요? 2년 내내 전도했거든요. 제자훈련 계속했습니다. 전예배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10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이거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사람, 이거 예수 감 믿은 사람, 뭐 몇 달 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건축도 했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까닭은 이 수성구 한편에 이렇게 연조가 짧은 작은 교회도 이런 시국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때나 모부림을 치고 있노라. 그래서 형님 교회가 또 이런 것들 알고 동생 분발한다는 걸 알고 우리 형님 교회도 또 분발하시고 또 건지하시고 저희 앞에 또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자랑 아닌 자랑 같은 자랑이 아닌 뭐 느낌에 하여튼 그런 뭐 도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전하는 겁니다. 원래 부끄러우니까. 네. 저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되고 계시죠? 더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 짧은 한 4분 50초짜리 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서 저 입당할 때 만들었던 영상인데 우리 드림교회 저 식구들한테는 못 보여드려서 제가 직접 들고 와서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껏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비전센터의 개념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라 하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이트는 알파시티의 한 모서리 지점에 위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와 형태, 높이, 규모가 결정되어집니다. 특히 종교 건축이 너무 외형적으로 거대하다든지 또 종교를 표현하고자 과다하지 않고 건축의 내면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고 큰 숲 맑은 샘 교회답게 잔잔한 호수 같은 건축이 되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일방향성의 평면이 아니고 더 가까운 공간, 타원형의 구조로서 말씀과 성령과 성가가 몸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교회 건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예배 공동체의 모양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교제하고 또 공동체 시비를 발휘해서 더 나아가 이 건물 바깥으로 거룩한 복음의 에너지를 뿜어나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건물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꿈과 야망을 위해 살던 사람이 꿈이 달라지고 또 비전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꿈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그런 것들이 저는 진정한 건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의 건축, 영혼의 건축, 또 신앙의 건축, 더불어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런 물리적인 건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건축, 일꾼을 세우는 건축, 선교를 일으키는 건축, 더불어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성전의 건축이 또 이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40년 만에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말로만 듣던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장면이죠. 지금 백성들은 말씀을 읽은 우리 내용의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여리고성, 이 견고한 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까지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말리시고 기적적으로 건너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 모든 연유가 이것을 통과해서 심지어 이곳 성을 무너뜨리는 것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가나안 땅 센터 중심까지 들어가서 이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주신 제대로 된 비전을 아직까지 도전하기도 전에 가는 관목에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여리고성을 만났다 해서 이걸 두려워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순종을 해서 출발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파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마도 가장 마음이 무거웠을 사람은 단연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리더였기 때문에. 그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신출레기 차세대 리더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대목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시간 요단강을 건넌 직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리더였던 그에게 남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당도하기 하루 전날 여호수아는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그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일 수 있는 이 내용을 성경은 아주 작은 지면을 할애해서 슬쩍 적어두었습니다. 앞뒤 문맥상 어떤 면에서는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게 뭔가 싶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내용이기까지 한 체험 스토리, 개인의 체험 스토리를 굳이 성경이 기록해 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새내기 초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여리고성 앞에서 있지만 어째서 두려움이 없었는지, 어째서 담대하고 대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의도로 이 작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고 구절을 띄워주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 아멘하십시다. 결국 이 환상과 바로 이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모든 순간 속에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싸움은 너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동참하고 있다. 내가 지대한 관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백성들은 지금 막 요단강을 걸어서 걷는 것 때문에 막 정신이 없고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죠. 방금 은혜를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 때문에 막 황홀지경에서 막이 뭔가 싶고 막 게다가 한 면에는 앞에 또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또 겁도 나고 그러면서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불러다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짧게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미 바라보는 눈이, 안목이 달라져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왜요? 하나님을 앞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담대한가? 성정이 원래 그런가? 성격인가? 아니고요. 똑같이 두려울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 리더가 일반 성도와는 다른 뭔가 탁월하고 비상한 믿음을, 남다른 믿음을 수여하게 된 배경을 성경이 이렇게 짧은 지면을 통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본 이 하늘 군대는 지금 여호수아보다 앞서 여리고를 물리치기 위해 선두에 서서 은밀하게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어요. 천사 군대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군대는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싸우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시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분들은 영으로 싸우기 때문에, 또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도 우리가 보는 문제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면서 마음의 공포를 느낄 때 주님도 이 파장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 속에 고민 속에 이걸 접근할까 말까, 돌파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미 그런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오다가 떨어져서 이미 일하십니다. 이미 돌파할 수밖에 없도록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이미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는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대신 이 모습을 먼저 본 것뿐이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주님의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그 시절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환상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환하게 열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그 후 시대인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람나라 군대에 의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포위되어서 당장이라도 개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참고 구절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여기 아람왕입니다. 아람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스라엘에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우리가 포위당한 겁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사원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다 자면하십시다.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 바라보니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죽겠다 싶은데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딱 기도해 주니까 눈이 딱 열리니까 적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 적들을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평가와 불만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이 사원이 눈을 들어서 봤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까? 못 봐도 원래 있었습니까? 못 봐도 원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보지만 우리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문제 만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앞, 뒤, 좌, 우, 위, 아래, 안팎 사면으로 에워싸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은 사실상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들이죠. 그 옛날 여호수아 개인의 체험이고 그 옛날 엘리사 개인의 체험인데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람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이 위대한 영적인 비밀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호수아와 엘리사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하늘의 후광을 입고 믿음과 영적인 배짱이 생겼던 여호수아는 이 영적인 체험 한 번으로 돌연 눈빛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직후에 여리고를 봤지만 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 구석이 있다면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하자
한층 더 대단해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백성들한테 정확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리고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고 있죠. 그것은 여리고를 돌파하기 위한 세 가지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저마다의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이 승리의 비법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줘서 여호수아가 지금 내밀고 있는 첫 번째 제안, 그것은 도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한꺼번에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총 13바퀴 돌고 그리고 외치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자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같이 아멘합시다. 자,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승리를 위해 백성들이 행해야 했던 첫 번째 미션은 성 주변을 그냥 도는 겁니다. 짐작했던 것보다 아주 쉬운 전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직접 실천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명령 완전히 땡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생명 걸고 지금 수행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백성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면서 지금 막 뭐가 좀 뭐 전달될까 이러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땡큐. 자, 전략이 너무 쉬워. 명령이 너무 쉬워요. 도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쉬워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쉬워도 되나? 고작 이렇게 성을 도는 정도만 해도 되나 싶은 뭔가 아쉬움을 갖게 하는 전략이라는 느낌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지혜가 맞나? 여호수아가 지금 마실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전략이죠. 손자병법, 이게 여호수아 병법입니다. 이게 병법입니까? 사실은 전략도 아닙니다. 뭐 쉬운 전략 이렇게 표현했지만 전략도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왜 이해 안 됩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무시가 됩니까? 왜 믿겨지지 않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선생님의 가정에 그 모든 뭐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시댁 문제, 술 취한 문제, 또 외도 문제, 그 경제 문제, 사주 팔자 운명이 예수만 믿으면 바뀔 수 있다. 복음이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이분들이 그걸 막 우습게 보고 거절합니다. 답도 없으면서. 왠지 아세요? 너무 쉬워요. 예수만 믿으면 되다. 내가 지금 이런 남편하고 30년째 살면서 안 해본 게 없대. 달래도 받고 집도 나가봤고 협박도 해봤고 뭐 대년도 끓여봤고 생각보다 다 해봤지만 안 돼. 어른들이 와도 안 돼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안 돼.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이고 우리 집 문제는 그런 문제. 오래됐다.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불교 보세요. 다른 종교 보세요. 구원에 이르려면은 보루스 밑에서 40일을 금고 막 희망이 막 갈비뼈 다 튀어나오고 막 안 묻고 막 몸부림치고 막 금욕을 하고 막 돌아가시고 막 시급을 하고 해탈하려고 정욕을 버리려고 40일을 굶었는데 머릿속에서 또 막 욕정이 막 올라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0일 더 음식에 죽어요. 정욕과 싸우다 죽어. 지 힘으로 싸워가 죽어요. 청년의 정욕 못 밀어냅니다. 수만 가지 유혹들 못 밀어냅니다. 보디발 안에 유혹 못 밀어냅니다. 요셉이니까 밀어냈지. 옷 뜯기면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해봤는데,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너는 너무 편리하겠다. 비꼬듯이 말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고, 어? 예리만 들으면 되고, 팔자 좋고 타는 것들 진짜? 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팔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구원받는 게 제일 불가능하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구원을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지어주시고 전해주시고 우리는 들은 복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쉬워졌죠? 저희 집 얘기 들어보세요. 의생이가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 집 아버지 김지동 씨 바뀐 거 얘기 들어보세요.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만나보세요. 나중에 만나보시라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예?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 엄마의 간증입니다. 안 바뀐다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열매로 남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여리고성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빌적이 돌면 된대. 왜? 쉬워서 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께 축복받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주님 내리시는 명령이 자 우리 남자분들 사례마다 있고 수성모 열박이 도는 거다. 하겠어요? 사례마다 있고 열박이 돌아라.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지만 할 겁니다. 밤중에 밤중이라도 아무도 안 볼 때 열박이만 돌면 된다 하니까 뭐라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고 우리한테는 가장 쉬운 것만 남겨놓으셨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돌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이게 정말 땡큐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땡큐. 쉬워서 땡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환경, 그 환경은 최강의 환경인데 반해 그 환경을 돌파하는 전략이라는 것은 최악이에요. 돌아라. 최악이다. 완전 막 돕니다. 완전 우리가 최강의 적과 싸우는데 최악의 방법으로 주님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 전략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소원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심한 게 들어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하신 이 명령은 무엇인가? 여리고성 자체를 파괴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보는 거랑 성 무너지는 거랑 사실은요,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벽에 금이 갔다거나,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 때마다 막 구멍이 뚫리고, 막 스스로 막 균열하고, 막 이번에 막 광주에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듯이, 막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막 쏟아지고, 막. 그런 비책이기 때문에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는 것과 여리고성은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성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 성도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기고 지고 하는 이 결과보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관심이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죠. 빨리.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너무 미안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 줄 아세요? 이왕기사 만난 문제를 대하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으려고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도하는지 그럼에도 예배하는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정작 등이 안 따시고 배가 안 부를 때 정작 그때 엎드리는지 이때까지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거 주일학교에서 은혜 받았던 거 그 이때까지 계속 연마하고 은혜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결국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써먹는지 써먹을 수 있는지 또 써먹고자 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이왕지사 찾아온 문제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왕지사 코로나가 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왕지사 빚이 생겼어요. 이왕지사 취업이 안 돼요. 이왕지사 지금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할 거예요? 못 돌이켜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는 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빨리 해결되어지는 비결도 우리의 태도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신앙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토해지는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보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겠지. 성경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승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화가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100% 해팅의 얘기이기 때문에 반전이 없어. 우리는 뭐 전부 주고 사실 살아나서 복수하는 거 없어. 우리는 점띄고 용서해 보니까 드라마가 안 됐구잖아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이렇게 삼아서 막 복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수 안 하고 막 사랑해보고 이렇게 용서 줘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드라마가 안 돼. 우리는 뭐 오징어 게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쥐땡기고 떨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양보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막 우리가 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드라마 안 돼. 결국은 이기겠지 뭐. 그러니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별 문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관전 포인트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때 아들을 죽였다 했어요.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폐쇄해 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진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장차 내가 아브라함 만들 건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를 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만큼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 사람이에요. 사람. 25년 왜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는 기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믿음의 기간이었어요. 믿음이 빨리 생겼으면 줄었겠지. 하나님 보세요. 조급하지 않죠? 하나님은 100살까지만 기다려 봅니다. 우리가 인간 될 때까지. 빨리 응답 달라고 막 이래 해놨는데 안 줘? 안 주시오? 그러면서 오래 살게 하십니다. 변화돼야 되니까. 그 불순종 덕분에 우리 아브라함은 100살까지 더 늦게 사신 거예요. 일찍 순종하고 일찍 죽어버리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람의 변화가 관심이 있다. 참고 기다리고 100세까지 계속 밀어붙이지.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100세가 막 나이가 100살이 막 임박해 오는데도 아브라함 바쁜데도 하나님은 느긋하게 막 계속 밀어붙여. 네가 변화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 나는 지금 빨리 나이를 보면은 빨리 취업을 해야 되고 막 결혼이 좀 바쁘고 막 내 나이가 지금 이번에 막 39이고 막 마흔 전에는 결혼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막 짜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안 짜치시오. 네 믿음 생겨야지 여자친구가 온다. 너는 영원히 솔로다. 49살 때 보자.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네가 내 앞에서 안 변화되고 보라. 안 변화되고 은혜 받나 보자. 안 변화되고 축복 받나 보자. 바꾸고야 마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것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가르치시기를 성도가 비록 제 아무리 거대한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만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말씀 앞에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씨름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 앞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여리고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르셨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성을 돌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 자신과 싸우라 이 말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쳐대는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불신들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을 돌라라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명령은 내 안에 은밀하게 또아리 들고 있는 불신의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 아주 제격인 명령입니다. 너무 우스운 명령이기 때문에 택도 아니고 가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빈정거리고 싶은 마음들 숨어있는 불신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왜? 명분이 주어졌거든. 비웃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명분이 주어져서 성을 돌라고? 장난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문제는 빡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고작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다가 결국 속에 잠들어 있던 불신과 불평의 심경을 반드시 입이나 행동으로 표출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뼛속 깊이 숨어있던 불신들, 그 노예 근성들을 죄다 들추어내어 기도로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걸 들추기 위해서 주님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우스꽝스러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결국 성을 돌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실제로 성을 돌기 위해서는, 또 매일마다 이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그 7일 동안 자신의 내면의 불신과 싸우며 그 불신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내야 가능하죠. 하루 이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돌고 나서 돌아오고 내일 돌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흉내낼 수 있어. 그런데 여리고는 조짐이 없고 나는 이 무모해 보이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광야에 산다고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똑똑하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에서 막 잘 때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내일 중에 제일 중요하자 처음이자 마지막 미션이 뭔 줄 알았어요? 할 일이 뭔 줄 알았어요? 스케줄이 뭔 줄 알았어요? 도는 거. 스케줄이 하나밖에 없어 도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오늘 잘 자둬야 된다면서. 잘 놀기 위해서. 그래봐야 그거 도는 거 한 시간이면 좋게요. 그것도 넉넉하게 하루 한 시간이면 돌아. 그럼 나머지 23시간은? 그럼 매일 23시간 동안 돌고 나서 이게 돌았다고 되나? 내일 또 돌아야 되나?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이 불신들이 계속 올라오는 생각 속에. 우리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 바람에 내 속에 막 불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못난 그 속좁은 그 모습들 이게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또 성을 도는 매일의 과정 속에서 그 불신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겁니다. 오늘의 불신을 꺾어내야 내일 다시 이 무모한 짓을 믿음으로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성을 도는 7일의 여정은 나 자신의 불신을 뽑아내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일째 마지막 날 이 성을 돌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7일 전에 그 흐리멍텅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확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여리고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성을 돌라 하셨습니다. 이 전략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너희의 이기고 지는 것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를 성을 돌면 되는 수준으로 우습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형님으로 대우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고난을, 시련을, 상황을 대우하지 말고 우대하지 말고 형님처럼, 어른처럼 문제를, 문제는 형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님처럼 대하잖아요. 벌벌 떨고 우리 군대 있을 때 사단장 뜬 것처럼 각을 세우고 예! 이러면서 예? 필성 이렇게 하면서 사단장 뜨면은 막 모기가 물어도 모기를 못 도쳐내. 모기가 피를 다 빼. 몸에 3분의 1을 빼간다. 모기가 피를. 그거 다 뺄 때까지 서 있으면 이렇게 사단장 딱딱 서 있으면은 영장 안 가려고 어른 되고 하잖아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 웃음도 없어지고 미소도 사라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험한 말을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작 그런 문제 때문에 깨어질 사랑, 고작 그런 문제와 시련과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쪼개어질 그런 금술이라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돌파를 해야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사랑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이 사랑으로 고난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사랑이 한 번 더 입증되고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시련이 왔을 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꺼이 돌파해낼 때 문제를 어른 대접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해야 될 기도하고 여전히 드리는 예배 드리고 여전히 교제하고 여전히 같이 떡볶이 먹고 복날도 잡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무당 누가 건드려도 그게 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건드리노? 또 건드린다고 내가 반응을 하나 말이야. 택도 없습니다. 눈길 주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뭐 이모들 다 데리고 와서 옆에서 쥐어당기도 오지 시질망정. 내 아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쳐다보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한 번 더 고귀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 환경 때문에 증명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저게 수준이 최강이기 때문에 좀 더 굉장한 방법, 좀 더 굉장한 프로그램, 좀 더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적을, 문제를, 고난을, 환경을 우리가 최강이라고, 어른이라고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섣부른 우리의 판단, 즉 그 문제의 실체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무조건 겁부터 먹고 봅니다. 우리의 두려움, 내 속에 있는 불안들, 내 속에서 나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바로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어져요. 마귀가 이거 먹고 살찝니다. 그 집에 신방에 해보면은 영의 눈이 잘, 요즘에 뭐 육의 눈도 심심하니까 잘 안 보이고 영의 눈도 잘 심심하고 이러는데, 신방 가보면은 어떤 집에 가면은 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눌려 있어요. 마귀가 막 살이 막 쪄 있습니다. 하도 밥을 많이 먹여가지고. 예? 집에 반려견 밥 먹이고 반려묘 밥 먹이고 구피 키우시더라도, 예? 집에 마귀는 밥 먹이는 거 아니에요. 늘 불신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세속적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마귀가 막 살이 막 금방 먹이를 먹으니까 막 얼마나 쪄가지고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 집에서는 그 마귀가 삐삐삐쩍 말라가지고 막 못 먹어가지고 한 2년째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 대부른 이 귀신이 불러가지고 여기 잔치집이라고. 여러분 집 잔치집 아닙니까 혹시? 몇 년을 더 기웃거려봐야 우리 집에서는 뜯어물 게 없다.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기웃거리다 니 굶어 죽을 기다. 일정하지 보따리에서 써놔라. 아멘입니까? 딱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귀신한테. 이제 우리 집에는 술이 없어요. 왜? 우리 집에 술 없다고. 이제는 뭐 술로 싸우고 이거 없어? 복음의 사주팔주병을 다 끊겼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얼마나 기웃거렸겠어요 이 집은. 저 혼자 제사 지낼 때 딱 뒤에 병풍 뒤에 세가지고 또 예수 믿고 그러면 또 뭐 그 방에 제사 지내는 방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요 또 굳이. 그 뒤에 서갖고 대적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막 귀신들 다 떠다가 치아다라고 보혈로 뿌리고 막 방울로 샤샤샤하고 한 번씩 또 방울이 박아서 나오기도 하고 막 뭐라 했어요 도련님이 계속 뭐 아이라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바를 해가지고 그래. 그거 보세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하나님 오게 하십니다. 예. 딱 저 혼자입니다. 딱 저 혼자 시작했어요.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댁에 그런 집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성을 불라. 예?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문둥병자 자신한테는 얼마나 큰 인생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하고 손 딱 대니까 나아보잖아요. 중풍병자 자기 딴에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친구 동원해가지고 줄다라서 내려왔잖아요. 제 사함을 주시고 명령하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성을 도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낫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12년 혈류병으로 걸린 여자 옷자락 잡아서요 나아서요. 예수님 옷 벗긴 게 아닙니다. 옷자락 그 드머리 잡았는데 나아보세요. 성 도는 거나 뭐가 달라요? 심플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 그 절대 능력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문둥병을 나아만 장군 보세요. 엘리사 목사님이 대우해 줍니까? 남의 나라지만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목사님 종교 지도자로서 가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잖아요. 자기 종 보내잖아요. 종이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말 전하잖아요. 여당강에 7번 몸 잠그세요 하고 돌아가 봅니다. 그래 남한 양문이 완전히 뚜껑 열렸죠? 내 생각에는 나처럼 이렇게 중요한 생명 문제, 나한테 심각한 문제, 내 인생의 문제인데 이 정도로 큰 문제는 큰 목사가 와서 큰 부닥거리하고 큰 지배를 하고 기도도 열어나게 하고 오랫동안 하고 장시간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를 대우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크니까 해결 방법도 커야 안 되겠나? 왜 엘리사가 무시하죠?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나 보세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무시한 겁니까? 뭘 보십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질병을 엘리사 목사가 무시한 겁니다. 질병은 무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할렐루야, 어른 대접하지 말고 성도들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 성도들 한번 대화해보면은, 제 방에 들어올 때 얼굴 보면은 막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데, 사람으로 들어오는데 얼굴 보면은 덤프트럭에 맞힌 것 같아. 덤프트럭에 오다가 맞힌 것 같아. 얼굴이 벌게가지고 나는 막 들을 때, 상담 들을 때 겁이 막 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산놈 저거 하면서.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남편하고 막 그냥 밥 먹다가 좀 다투었대요. 자전거에 받친 거예요. 자전거에 받친 걸 가지고 덤프트럭에 받친 것처럼 감정도 끌어올리고 얼굴도 막 끌어올리고 얼굴 벌게가지고 말이야, 막 얼마나 그렇게 겁을 먹고 또 겁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자전거입니다. 집사님, 자전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집에 돌아가서, 예? 빨리 된장찌개 끓이세요. 남편 된장찌개 다 돼. 빨리 가서 저 된장찌개 끓이면 끝나, 오늘 끝난다. 그 밤에 문자가 왔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맛있게 먹고 지금 재밌게 TV 보고 있다고. 하, 얼마나 막 약이 오르는지. 그렇게 한다, 말이야. 문제를 막 대우하고, 제가 말이 뭡니까? 된장찌개가 뭡니까? 성을 돌아라.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 한 대목을 보면, 거창한 목적을 위해 거창한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대한 지적을 한 강의가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거창한 목적을 위해서는 거창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게 이게 오류다. 이분이 말한 내용을 다 제가 뭐 옮길 수는 없고요. 그분이 비유로 말한 게 있어요. 비유로. 사람이 이런 심리를, 잘못된 심리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재밌었어요. 윷놀이 할 때, 우리가 뭐 명절날 윷놀이 하잖아요? 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옛날에 뭐 그림 맞추는 거 다 끊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윷놀이 하는데. 윷놀이 할 때 우리 뭐 세뱃돈 받은 거 다 거기 다 걸잖아요. 뭐 5천원 이렇게 다 걸잖아요. 그래서 막 중요한, 5천원이 지금 걸렸어요. 막 말이 돌고 이렇게. 말 한 번 잘못 쓰면 전쟁납니다. 난리 나요. 그날. 말 쓰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막 결전의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편이 윷이 나와야 돼. 윷이나 뭐가 나와야 돼. 그 유시나 뭐는 네 개가 뒤집어지거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여튼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목표를 세우면은 사람의 모션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일어나서, 일어나갖고 막, 얼마나 힘을 주고 막, 옆에서 오, 길을 불어놓고 그래가. 유시야, 뭐야. 왜냐면 유시는 모르니까. 예. 천기를 다 받아가지고, 천하의 기운을 다 받아서. 그래가 너무 힘을 주고 던져가 막 나방에 보고 그래. 그래 막 구사리 먹고 그래. 그런데 도가 나오든지 뒷도가 나와야 될 때는 사람이 모션이 작아진대요. 이렇게 던지면 도가 될 것 같고, 뒤로 던지면 뒷도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문제를 어른들은 대접하는 것이요. 서울로 가야만 큰 인물이 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쌓아야만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바로 이것들도 다 여기서 오는 오류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너무 택도 없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논리가? 목사님 준비할 게 얼마나 많다고요? 아이고, 세상 모르시네. 나는 세상 잘 모르지만 주님 잘 압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이시면 길이 열립니다. 내 수증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때로는 불을 움직이십니다. 돈은 많은데 어디 써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성도들 막 보내주십니다. 불신자 중에. 돈은 많아. 어디 써야 될지 몰라. 막 가슴이 답답하다. 막 어디 막 이걸 막 기부를 해도 막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막 어떡할까. 기도하십시오.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돈 쓰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디 돈을 써야 될지. 이런 겁니다. 내 수증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붙이시고 길을 여시고 우연인 듯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한 시대의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상황을 열어가신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했습니다. 다 자면합시다. 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것은 뭐냐면 돌대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돌대 이렇게 오늘 말씀 두 번째처럼 1번 2번이 같이 가는데 말하지 마라. 침묵하고 돌아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요. 돌고 나서 돌아오면은 뭐 해라 합니까? 돌고 나서 돌아오고 난 뒤에 하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돌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거 말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잡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뭐하니라? 자니라 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자는 것은 믿음입니다.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좋게 제가 많이 이렇게 여유를 줘서 말하기를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걸린다 하자 했습니다. 네, 성도는 한 시간 걸린다 합시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23시간이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잘 수 있는가? 못 잡니다. 생명이 지금 달렸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잡니다. 자면서 믿음을 키웁니다. 또 믿음이 생기면서 더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믿음과 배짱이 없이는 못 잡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 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십니다. 도는 것 말고. 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니까 모두들 알아서 잤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도는 것이 그 자체가 무슨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백성들은 남아도는 시간과 남아도는 체력으로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100번도 돌 수 있는 그런 지금 태세입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신 것은 틀림없이 해내고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것, 비록 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 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고 잠을 자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남아도는 힘이 있지만 내 힘들어 하지 않는 것, 성도 돌지만 또 나도 한번 해야지 하고 막 사부로 대립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딱 돌고는 나의 모든 더 할 수 있지만 내 모든 힘과 의지와 내 모든 계획을 딱 내려놓고 자는데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의지를 채우는 잠입니다. 왜요? 깨어있으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판단합니다. 이성이 계속 작용합니다. 그래서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일본 비책 자체가 돌나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택도 없어. 이건 영적인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거는 뭔가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 속에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웃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명령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나의 무지를 인정을 하고 이걸 알려고 접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배웁니다. 이때까지 내 힘으로 걸어왔다 말이야. 이때까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앞장서니까 자꾸 실수가 연발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신앙을 믿는다는,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도를,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선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못 갑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부인이 되어져, 이게 전제되어져야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돌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부인하면서 도는 겁니다.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것은 문제를 놓고 하루 한 번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도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내 남편의 어떤 승진 문제다. 참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이 문제 하나가 발목 딱 잡히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인이 예를 들어서 교회의 뭐 권사님이고 권찰이고 뭐 이렇게 일꾼인데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이게 신경이 한번 쓰이면은 이거 하나 딱 잡히면은 그러니까 등 다 쉬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막 하늘 나라에 달려가다가 무슨 문제가 끌성 하나 딱 생기면은 이것 때문에 생각이 다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하루 한 바퀴 딱 돌고 나머지 23시간은 내가 할 도리를 하고 사는 겁니다. 부인으로서 여전히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밥 치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가정 돌보고 남편들은 오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고 한 번 딱 돌고 맡겼으면은 하나님께 사실 좀 믿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해야 될 도리하고 회사 가고 일하고 주님 일하고 기도하고 교회 돌보고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을 놓고 집안에 자기 개인 사이에 문제나만 딱 터지면은 제일 먼저 포기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왜요? 도리 안 되니까. 우리에게 지금 디모데 청년부 나이를 보니까 어때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도 계시겠죠? 은혜 많이 받았겠죠? 수련회, 여름 수련회 찍고 겨울 수련회 찍고 또 교회 언니 오빠로 단추기까지 채우고 안경 쓰고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우리 교회 오빠로 한 시대 풍미했잖아요. 우리 그러고 쫙 지내왔지. 받으려는 은혜도 크고 주님도 많이 만나고 충만해.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혈지족에 들어가서 회사에 이제 막 딱 이제 생명줄 잡혀가지고 목들 다 잡혀가지고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사단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안한 말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어쩔 수 없어라도 놓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일이에요. 현실을 알면서부터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일이 돈이 안 됩니다.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안 돼요. 당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놓아버린다. 그러나 오늘 교훈은 뭡니까? 하루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도 안 돼요. 훌라후프처럼, 훌라후프 원칙처럼 너무 밀착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외면해도 안 돼요. 하루 한번 기억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맡겼으면 맡긴 것을 인정하고 내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가 다 크면 하겠다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합니다. 주일날 뭐 봉사하자, 뭐 섬기자, 뭐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하면은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어떤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문제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본인이 지금 방금 말한 겁니다. 나는 예배보다 나는 내 친구와 내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고 본인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서 본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평생 거짓골을 못 면하는 것입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타협해도 하나님은 등경 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주님은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것은 없어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은밀한 것은 없어요. 다 그분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주님이 알고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한 번 더 옥석이 가려지고 순종하는 사람과 대먹지 못한 신앙의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평생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어제 새로 왔다면 오늘 또 새로워야 돼요. 오늘 새로 왔다면 내일 다시 새로워야 되고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고 더듬고 그걸 묵상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 때 침묵하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죄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한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소위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을 몰라요. 홍해바다 건넌 적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1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1세대는 이미 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이후에 2세대로 요단강을 그들만 건넜어요. 미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깊이 사과하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자꾸 오늘 자기가 본 것과 오늘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평가하려고 듭니다. 매우 경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준이 안 되는 이 백성들에게 단호한 처방전으로 입을 다물고 침묵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을 돌 때 말이죠.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입을 꽉 다물어라.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목은 성을 도는 전체 7일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 속에 혹시나 숨어있는 불신들을 발견하고 나를 고발하고, 그러니까 즉 성을 돌면서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도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 돈 낳고 됩니까? 뭡니까 앞에?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한 100만 명이 도는데 우리 다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 뿌리 보더라도 하나 꼭 반해도 우리 이때 9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등이 또 꼴찌가 있어요. 또 게다가 안 좋은데 또 1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1진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 2주간 그냥 공부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1진 갔을 때 아무리 선진 노래는 있고 운동장 소풍 가서 이렇게 막 경주 공부하지 갈 때 보면 아가들이 나와요. 친구들 친한 친구들끼리 붙어가지고 막 어떤 애들 막 시끄러워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나 안 가요? 쟤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음식 고막 담배 피우시는 물론 다 했지만 기어이 잡혀가면 말 안 들어요? 중위가 있었어요? 그 애들 그 사람들 대신 중위가 중위라니까 중위가 중위는 인간이 아닙니다. 중위를 개모입니다. 개모 중위 우리 밥 한번 돌아야 된다. 중위 알겠나? 예! 가만히 이게 봐 엄마가 볼 때 저희가 몇 도 쓰여 또 선물하고 솔직히 안 믿긴다면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유익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없이는 결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 것이래.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순종해 보면 그 순종 넘어 일어나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개척 참할 때 참 두려웠는데 순종하고 개척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개척하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지난 광야 시절 광야 1세대에게 배운 말을 지금의 2세대는 깨끗하게 버리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었어요. 1세대 자기 엄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1세대의 사람들의 언어는 대부분 불신의 말이었고 불평하는 말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세속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2세대들은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하는 불평과 원망을 늘 들었어요. 평생 듣고 산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말들. 지금 이 광야 2세대는 옹알이를 하면서부터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랐으며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그들의 영향력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까지.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새로운 시대에 장차 주역들로 세워질 인물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입장 아닙니까? 가나안의 주인이자 이 땅의 정복자라는 새로운 신분에는 그 신분이 요구하는 품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말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에요. 노예의 언어, 나그네와 떠돌이의 언어를 버리고 지금부터 생명의 언어를 입에 담아야 합니다. 잘 되고 싶다면 잘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들의 입을 닫게 하신 겁니다. 1세대가 가르친 말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 때 배웠던 말들, 저 같으면 엄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눈으로 보고 들었던, 평생 들었던 내 모든 오감 속에, 세포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 어머니는 한숨이 18번이고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이 18번이고 욕설이 없으면 말을 못하고 밥 먹자. 아, 여기 있어요. 자요. 몸에. 김치가 왜 싱겁노? 김치 고춧가루를 다 정량으로 넣도록 돈을 벌어다 줬는겨? 이러고 싸워본다. 이거. 밥 먹다가 김치 얘기하다가 싸워본다. 그러니까 뭐든 어떤 건수든지 걸리면 싸워본다. 우리 지금 바로 뭐냐.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분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평생 보고 자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 집에 짜장면 먹고 나올 때 약으로 던지면 짜장면 집 불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왜 방황했냐 모르니까 짜장면 먹고 요구르트를 안 줬다는 거예요. 막 속에 불이 있으니까 보안하게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 우리의 자식 아닙니까? 우리 안 따르면 바다 불내려가 불 찔러 봅시다. 이게 요한이 했던 말 아닙니까? 분노, 잠재된 분노. 이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 꽉 다물어라. 사고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일하고 계신다. 모르겠으면 입을 꽉, 여러분, 입을 열어서, 뭐, 이게 와, 도노, 뭐, 이게 뭐, 하면은, 요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말을 못해요. 다.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도 사실은 의심되면서도 말 안 해. 믿음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돌아야지. 아멘? 그래서. 자기 사실 안 믿으면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니 돈 닦고 되는 것 같나? 니 돈을 생각하나? 동지가 생기죠?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부정적인 목소리도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습니다. 부정적인 세력들이.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 자꾸 죽겠다는 소리를 자꾸 약한 소리를 자꾸 이래가 다 개죽음입니다. 다 죽는다. 이 망한다 이거. 다 포기해야겠다. 머리 똑똑해. 여러분 가론 유다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막 배사람처럼 막 물고기 막 배 따고 막 사시미 넣고 이렇게 안 하대. 막 탁 공부한 사람이에요. 수학과 주신 것 같아요. 회계도 맡았고.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도 저음이에요.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아뿔싸. 이러면서 이대로 있다간 난처해지겠는데? 이러면서 난 치고 빠질 거야. 하고 딱 예수님 딱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딱 메시지를 드러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용기를 넣잖아요.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안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이상했는데 한 사람이 용기를 딱 내니까 다 용기를 내잖아요. 다 토끼잖아. 그래서 다 예수님 버리잖아요. 되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교회 인사가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재 진짜 안 되고 있는데도 내 입은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잘 되고 있어. 요새 보세요. 11별과 11별단에 인사받는 꿈,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그 꿈을 꿨지만 그 꿈 이후에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추락하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가고 달려가고 보디발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그 사모님한테 또 농간당해서 또 지하 감옥에 갇히고 센 고생을 하잖아요. 이게 꿈이나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락하는 길같이 보였던 그 행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잖아요. 그 행보가 다 안 좋았지만 불행했지만 내려가는 중이 아니라 올라가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그림과 달라요. 하나님의 그림이.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를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은 처음에 딱 태어나시고 서른 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행보를 보시면은 계속 십자가를 향해 가시죠.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이것이 상승 곡선입니까? 하얀 곡선입니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계속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가시니까 아닙니다.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계속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승리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패배가 아니라 예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 세상에서 내 감정들에 해대던 언어, 1세대한테 배운 언어, 뼛속 깊이 들어있는 불신의 어떤 이런 가능성들, 여차하면 색깔 드러내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폭력성들, 음담패설, 사람을 농락하고 낙심시키고 잡아들이는 말을 하는 것, 가슴에 빗줄을 꽂아내는 말. 이제 이런 언어는 오늘 이 사막에다가 다 파묻는 거예요. 2세대 사람들. 여리고 전에 다 파묻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정복자다운 기쁨의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는 새로운 생명의 언어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한테 안 된다 못한다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만난 불신자한테 우리가 복음으로 찾아가서 될 수 있다고, 역전할 수 있다고,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이런 전 우주에서 가장 긍정적인 말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우리들이 이 언어를 멈춘다면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긍정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무당이나 그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제받고 이거 뭐 글자 이거 뭐 그림 써주면서 부적 써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거면 남편 돌아온다고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무당들이 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한국 소망이 있습니다. 대선에 지금 여러 가지 목장머리 끼고 막 부족한 어려움이 있고 어지러운 가운데 전국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언제 사람이 이 나라를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교회 오면은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144시간 올랐으면 금토 6일 동안 안 된다 못해 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왔다. 패배기를 가지고 눌리고 상하고. 그러나 키우스라도 어떡하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사님 할 수 있어요.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주시는 이 용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심어야 된다. 그것으로 다시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믿겨지지는 않지만 이 말씀 이해가 안 돼도 붙들고 다시 월화수목 금토를 도전하는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들어올 때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외치는 것입니다. 10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다가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리하다가 침묵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사인을 주면 그때 외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소극적인 의미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침묵의 적극적인 의미는 말해야 하는 바로 그때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을 비축하는 까닭은 힘을 비축하고 안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힘을 써야 할 때 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온유하다 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고개 숙이는 것은 굴욕이지만 있는 힘을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과 싸우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그런 이상한 싸움들은 우리가 침묵을 하고 당할지라도 혈과 육과 상대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거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적이 아니에요. 피하십비를 하세요. 내 배 아파 나온 내 아이 소상하게 만들어도 원수가 아니에요. 저도 뭐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세 명이나 있어가지고 저게 뭔가 하고 둘째가 있는데요. 몇 년 전이죠? 중2 때 그 공포의 중2가 우리 둘째 딸 저 딸이 세 명인데 집에 이렇게 뭐 하고 주원째 이렇게 뭘 하고 있더라고. 내가 퇴근에 들어와가지고 이름이 담비인데 담비야 아빠 와서 담비야 이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 그러더라고. 제가 뭐 그냥 아빠 왔다고 그냥 아빠 왔다 했는데 담비야 했더니 애가 왜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what이잖아요. what 내가 모르겠다고 나 그냥 담배 이름 불렀는데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알았어요. 아, 중이는 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저 제사님 하도려 왜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침묵은 말하지 않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기 위한 침묵임을 기억하십시오. 10절 중반부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외치기 위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외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세상 앞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내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왔다. 내가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다. 저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이 땅을 차지할 정복자가 왔다. 이 땅에 진짜 임자가 왔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외쳐야 할 그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바로 그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렇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외쳐야 합니까? 백성들 모두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시면은 백성들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이십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워놓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것. 외치라 할 때 모두가 같이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나쯤이 아니라 모두 같이 힘있게 그게 기도면 기도로.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가 지금은 외치라 할 때라고 소리 지르면 외치고 지금은 기도라고 깃발 흔들면 같이 기도하고 리더가 선교라고 외치면 선교하고 지금은 구제라고 말하면 구제하고 아멘합시다. 다스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말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을 침을 튀기며 말하는 사람 말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백성들 모두가 그게 공동체입니다. 한 물질적으로 한 공동체 이렇게 몸담고 있다고 그게 공동체가 아니라 말이 같고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을 때 함께 순종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그 결과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래서 열매도 같아지는 같은 열매를 보는 아멘입니까? 모든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이 외쳐야 합니다. 나나쯤이야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나 이견이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시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음성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깃발 흔들 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새벽에 나오고 철하다 하면 철하 아이들 데리고 할렐루야.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나요? 그래요. 구제하면 구제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좀 돕자 하면은 우리 사실 우리도 좀 많이 부대끼지만 우리 옛날 생각해서 선배들이 이 청년회가 같이 목적 점검해서 이 물질을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같이 청년부 디모데 이름으로 그걸 목적 점검도 하고 아멘입니까?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에게 들릴 때 너희 귀가 제사장이 부는 영적인 지도자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너희 귀가 들었을 때 바로 그때를 때로 삼고 그때 너희들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지 마음대로 막 불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할 때 말씀이 들릴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신호탄으로 딱 들려올 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멘으로 공감이 되어질 때, 아멘이십니까? 그 시기는 주의 종을 통해 일러주십니다. 제사장이 최초의 신호를 발생시키면 그것을 신호탄으로 모든 백성들은 질서 안에서 맹렬하게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부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과 메시지에 힘을 다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앞장서면, 그래서 나가면 성도들은 모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또 입을 열어서 믿음을 크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색하거나 묵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사색과 묵상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 지피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속에 세우는 겁니다. 장작을 통해 장작을 많이 쌓는 이유, 사색과 묵상은 장작을 쌓는 겁니다. 장작을 많이 쌓아서 큐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장작을 많이 쌓아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불이 임하죠. 이때까지 쌓아놓은 장작에 불이 임하면 그 불이 크게 붙을 때 그때 세상 앞에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첫날 허구한 날 사색만 하고 묵상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이단이 소리 지르잖아요. 비진리적인 것들이 이렇게 화기를 치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100명이 모인 성도, 100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 100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0명이 모이는 교회, 100명 모인다. 아, 우리는 적게 모이네? 1000명이나 모인다. 우리 많이 모이네?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명이 모인 성도보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만큼 힘과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라고. 이거 아멘입니까? 사람이 모이면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힘을 갖는 거예요. 왜요? 큰일 하라고. 큰일 하라고요.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에 모으는 것에만 우리가 정신 팔지 말고 모여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 자 마무리 제가 할게요. 집사님 가정이 있으시죠? 직장이 있으시죠? 자, 한 성도당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 세상 현장. 적어도 기본적으로 현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 한 사람을 놓고 현장이 뭐냐? 가정과 직장. 또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100명의 성도가 다닌다. 그러면 이 교회가 몇 개의 현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2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계속 사람 숫자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현장이 어떤 현장?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는 200개 확보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모인다. 1000명이나 모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선교와 전도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몇 개 현장을 가지고 있다. 20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을 들여다보고 개수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이 우리 교회한테 얼마큼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 세상 대구를 향해서 얼마큼 도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지, 성시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접근하면 100명인 교회도 백할 것도 없고, 100명이 모였습니까? 100개 현장, 200개 현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명 모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만 명 모였습니까? 2만 개의 현장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할 줄 믿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모인 사람이 2만 명이다. 그 차량에서 그 사람들을 쌀만 먹을 거예요? 구워 먹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저 은퇴할 때 그 사람들 데리고 갈 겁니까? 어디 천국으로? 내 은퇴할 때 다 같이 어디 뭐 다 차를 대동해서 뭐 다 데려도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는 날 동안 우리한테 동역자로 붙이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을 교회가 가짐으로써 교회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목사님의 목회나 또 우리 교회 안의 은혜가 이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면 은혜 받은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외치도록, 교회에서 외치지 말고 현장에서 외치도록. 현장에 대한 눈이 안 떠지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회에서 소리를 질러요. 교회에서 생겨루기 하고 교회에서 내가 더 많이 아는 척하고 내 은혜가 더 큰 것처럼 힘겨루기 하고, 50명 모이는 교회도 50개 분파가 갈라져요. 뭐 어디도 먹을 게 있다고. 왜 그럴까요? 세상,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여리고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온수막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돌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원입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달라도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 교회도 악원이에요. 동지입니다. 동지 여러분, 형님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귀한 강단에 와서 이렇게 또 제가 좀 주저넘게 자꾸 소리가 커져가 죄송합니다. 12년 동안 제 맘대로 하다 보이긴 해.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께 이름처럼 정말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요긴하게 쓰임받고, 무엇보다 우리 오늘 청년부, 우리 디모데 청년부, 우리 지금 30대 뭐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예, 이미 이렇게 세상에 와서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남들은 이제 다 컸다고 어른이라고 인정해주고 뭐 그렇게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세상에서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이름, 아빠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마추어고 미숙하고 배운 적이 없고 본 게 없어요. 우리 지금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자꾸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은 주어지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연기도 하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 실망 안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연기도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어른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지. 배워야 합니다. 더 배워야 돼. 신앙의 선배들한테 배워야 되고 최종에게 배워야 돼요. 뭐 이 말씀 세 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돌고 침묵하고 그리고 외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돌 수 있는가? 주님, 내가 정말 내 힘을 빼고 이렇게 단순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도 내가 나름대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내려놓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주님, 돌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 내가 내 의지를 죽이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다물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을 따라 외치라 할 때 외칠 수 있도록,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